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결의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전인대는 오늘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2,87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반대는 한 표, 기권은 여섯 표가 나왔습니다. 인민대회당에 모인 대표들은 투표 집계가 모니터에 뜨자 박수를 쳤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보안법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은 이 법안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스트 활동 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 보안법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중국의 보안법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중심에 위치한 입법회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중국 신장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에 관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찬성 403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180일 이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사람들의 신원을 의회에 보고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위구르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70명에 달한 가운데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두 달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내일부터 경제 활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무리엘 보호소 워싱턴 DC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14일 연속 신규 환자 수가 줄어드는 등 봉쇄 완화 관련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단계별 봉쇄 완화에 따라 식당들은 이미 허용된 배달과 음식 포장 주문 외에 실외 자리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발소와 미용실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유지되면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서 미국의 50개 주 모두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57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약 170만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브라질과 러시아, 영국,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누적 사망자는 3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미국이 가장 많은 10만여 명이었고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유행성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 확보를 위해 새로운 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스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재단이 회원국들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어제 재판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을 캐나다에서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위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케일리 베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커넨이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경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영국이 북한 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대사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평양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 소식을 외부에 전하던 평양의 서방국 대사들이 북한 당국의 경고 뒤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원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도는 모레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이 평양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평양주재 대사관을 계속 운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27일 평양 주재대사관을 잠정 폐쇄했고 인력이 북한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인력순환과 대사관 운영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양 주재대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대로 평양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대사관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콜린 크룩스 대사가 북한 주재대사직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7년 8월부터 모든 영국 국적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현재 북한 내에 영국 국적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이날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에서도 평양 주재대사관이 문을 닫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의보는 평양 주재대사관이 잠정 폐쇄돼 북한 내에서 영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을 잠정 폐쇄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시행한 여행 제한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항공 철도 교통을 전면 중단하고 외국인의 북한 입국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은 2월 1일부터 자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사관과 외교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과 프랑스, 스위스의 외교 공관들이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지난 3월 초에 공관 운영을 중단하고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 당국의 외교관 출입국 금지 조치, 즉 여행 제한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평양 주재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사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와 프랑스의 평양주재협력사무소도 북한 당국의 봉쇄 조치가 사무소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5월 초 VOA에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평양 주재대사관의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현재 북한이 조만간 그런 여건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평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외부에 전하던 서방국 대사들이 북한 당국의 경고 뒤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전문가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와 요아킴 베리스트램 스웨덴 대사는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내부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자세히 전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여기는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두 대사는 산책과 결혼식, 운동하는 평양 시민들, 모내기와 추수하는 지방의 농민들, 결핵요양원의 의료진 등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거의 매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게다가 무관중 무중계로 논란이 컸던 월드컵 축구 남북한 예선전 소식을 평양의 경기장에서 직접 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 일본인 요리사에 대해 실종설이 나돌자 그가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가 촬영한 사진까지 올려 북한 통신원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BOA가 처음으로 이들의 트윗 활동을 자세히 보도한 뒤 북한 당국이 대사관에 공식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후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두 대사의 트위터에서 사라졌습니다. 트윗 횟수가 크게 줄었고 내용도 북한 주민이나 일터의 모습 대신에 대사관에서 키우는 양과 강아지 등 애완동물, 동료 외교관과 운동하는 모습,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친목 행사를 갖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당시 VOA에 북한 외무성이 평양의 모든 외국 대사관에 소환을 보내 북한 사회에 관한 것들을 트위터에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위터 활동이 활발한 두 대사에겐 북한의 안정에 저해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을 용인할 수 없다며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크룩스 대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어린이들의 입술 입천장 갈림증 수술을 집도한 평양의대 의료진과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것을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트윗을 멈췄습니다. 일본 도쿄대 역사학 박사 출신인 요아킴 베리스트램 스웨덴 대사도 지난 11월 2일 북한 직장인들의 태권도 연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끝으로 지금까지 올린 트윗은 동물 사진 등 20여 장에 불과합니다. 두 대사는 대신 북한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듯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지난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언론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영국 등 유럽 4개국 외무장관의 성명을 올리며 대중에게 계속 정보를 알려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리스트램 대사는 이달 초 평양 주체사상탑과 류경 호텔 앞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탑과 나란히 거꾸로 선 채 홀로 요가를 하는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이런 시기에 동기가 부족한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평전을 펴낸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이 사진에 대해 매우 자력갱생적이란 댓글을 달며 북한인들과 소통이 거의 단절된 대사를 애둘러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의 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27일 VOA에 표현을 제한받는 크룩스 영국 대사의 상황은 다른 나라 영국 대사들과 명백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clearly a big difference. Most British ambassadors and diplomats and embassies.
최근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는 홍콩이나 미얀마에서조차 영국 외교관들은 자유롭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로저스 팀장은 일부 정부가 이런 국내 상주 외교관들의 트윗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지만 북한처럼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7일 VOA 질문에 영국 대사들은 영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이 권장된다는 과거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트위터와 다른 소셜미디어는 현대 외교의 정상적 도구란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 대표들은 국제 기준에 맞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보장하고 개혁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북한이 더 나은 미래와 외교관계의 증진, 경제 발전을 위해선 외교관들을 존중하고 인터넷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f it actually would like a future for North Korea where there are better relations with
로저스 팀장은 인터넷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 요소란 걸 북한 당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탑재 차량 등 군사 장비들이 은폐되어 왔던 지점에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어떤 의미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서 훈련장 동쪽 지대에 많은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과거 열병식 훈련을 하던 훈련장 중심부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이 지점은 매 훈련 때마다 미사일 탑재 차량 등 대형 군사무기들이 보관되던 곳입니다. 먼저 이달 초까지 볼 수 없던 긴 일직선 도로 두 개가 확인됐습니다. 각각 500m 길이로 만들어진 이 도로들은 50m의 간격을 두고 동서쪽을 향해 평행선으로 뻗은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훈련장 중심부로 향하는 도로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막 끝난 듯 하얀 빛깔을 띠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아래에는 크기가 다른 건축물 8개가 들어섰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론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했지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들은 가운데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연결도로들이 포장을 끝마친 상태인 점도 확인됐습니다. BOA가 과거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본격적인 공사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3일 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엔 공사 흔적이 없었지만 이달 3일엔 굴착 작업이 이뤄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이달 13일엔 도로 두 개 중 북쪽에 위치한 도로에 윤곽이 보이고 건축물들도 이때부터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공사가 한창인 듯 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한 달간 공사가 진행됐고 그 사이에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은 비포장 형태의 흙바닥으로 만들어진 이 일대에서 대기하다가 열병식 훈련장 중심부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해왔습니다. 북한 군 당국은 어떤 형태의 무기가 훈련에 나서는지 감추려는 듯 매번 지붕 형태의 임시 건축물을 만들어 무기들을 그 아래 보관했는데 주변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흙바닥에 대형 차량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바퀴 자국만이 포착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공사가 북한의 열병식 그리고 대형 무기 차량들의 훈련 참여 방식과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work going on at the Murom Airfield is interesting in that it shows two really wide new roads and maybe an upgraded lower road.
한센 연구원은 새로운 도로 두 개가 기존 중심부의 도로와 아직 연결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가 연결되면 더 많은 병력과 군 차량들이 열병식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운용에 포장 도로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무기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 차량 등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도로들이 연결된 형태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한센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연구원도 좀 더 공사 진척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임시시설이 들어섰다 철거되는 곳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So it seems like from what we're seeing is that they're doubling down on making a more permanent like physical.
북한은 매년 건축물을 만들어 그 아래 차량과 장비를 보관한 뒤 열병식이 끝나면 이를 철거해왔는데 이번엔 영구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철거와 재건축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북쪽에 만들어진 대형 두 개의 도로에 대해서도 기존 훈련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 지대가 군사 차량 등을 주차하는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어스 퓨처재단의 멜리서 헤넘 데이터요 프로젝트 국장은 도로의 형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vehicles that are capable of going off-road, But because they're very valuable vehicles, they usually try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And
해넘 국장은 북한은 대형 군사 장비들의 높은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따라서 잘 관리된 도로에서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도로가 이들 대형 군사 장비들의 이용 요건에 맞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동식 발사 차량이 운영되기 위해선 회전 반경이 큰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위성 사진에선 아직 이런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후 상황을 좀 더 관찰해야 한다고 해넘 국장은 말했습니다. 올해 1월 22일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는 약 8천 명의 병력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추가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열병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의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26일 미국 내 대북인도주의 지원 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니엘 야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27일 VOA에 이번 간담회는 국무부와 인도주의 단체들 간의 정례적인 만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단체들은 국무부가 인도주의 단체들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화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국무부에 알리고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 지원단체들은 국무부가 생명을 구하는 지원의 전달을 심각하게 늦추는 규제를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의 구호단체 멀세코어가 설립한 대북지원단체 전립북한위원회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 비정부기구들과 면담한 웡 부대표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국무부와 대북지원단체 간 만남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자주 이루어졌지만 보다 정기적이고 공식화된 것은 지난 2018년 가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되면서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지난 2018년 10월 26일 비건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지원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46개 미국 구호단체들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대북 인도주의 문제를 북핵 협상과 분리시켜줄 것과 대북 인도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할 것,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북 제재조항 예외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단체 대표들은 비건 특별대표와의 추가 간담회를 통해 북한 여행 제한 완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달받았다면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된 지 두 달 만에 대북 제재에 묶여있던 미국 구호단체들의 방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지원단체들은 여전히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한 복잡한 규정이 대북 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물자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평균 8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행정부도 일부 완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원 활동에는 제약이 많다며 의회가 추진 중인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 법안에 대북 인도지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제선교단체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북한 내 기독교인 등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기근에 직면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미국 지부는 26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북한 관측통들은 현재 상황이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정부가 여전히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입국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폐쇄된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폐쇄가 계속되면서 취약해진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자체 소식통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시장 물가가 자주 치솟는 등 불안정하고 시장 영업이 허용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북한 사람들은 숲이나 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물건이 중국에서 밀수입된 뒤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공식 경제는 이미 혼수 상태고 지금은 지하 경제도 큰 타격을 입어 어린이 등 수많은 사람의 삶이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오픈도어즈 중국 내 조직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통행이 좀 더 용이해지면 오픈도어즈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등 구호 물품을 지원했으며 이후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픈도어즈 미국 지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2002년 이후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재미 한인 최혜진 씨가 뉴욕시 경찰국에 마스크를 전달한 데 대해 놀라운 선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에서 뉴욕의 중심으로 놀라운 선행이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국 대사관이 지난 21일 유아용 제품 디자이너인 최혜진 씨가 뉴욕 경찰들에게 마스크를 기증했다며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최 씨가 전달한 마스크에는 뉴욕 경찰을 뜻하는 NYPD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 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s economic warcraft doctrine, saying it's one of concealment and deception.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 대학 후보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의 기생하는 전쟁 수행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time to take off those rose-colored glasses and treat the Communist Party.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의 기초에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의 기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에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영내 국가들도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goes, finally, United States has an alternative to the one belt, one way toll road to Beijing.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 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 국가들의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라크 차관은 트럼프 현 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무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질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big existential threat is China. And I think Europe is particularly waking up to that.
특히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클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클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 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공고했습니다.
We're encouraging all our allies and partners to join us and also private sector companies in requiring a 5G clean path.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Their aim was just to put the three major suppliers who are right now Nokia, Ericsson and Samsung out of this business.
클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 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정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큰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은 당분간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특히 주변국들의 외교력을 집중하는 주변 외교 전략을 펴온 것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연구소 USIP는 최근 중국의 주변 외교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교적 노력의 중심은 여전히 이웃나라들에 두고 주변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등 영토 국경을 맞대는 14개 나라, 한국 등 해상 국경을 맞대는 6개 나라, 그리고 자치령인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상대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연구소 제이콥 스토크스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며 주변국들의 경제적 성장과 기회의 원천이 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핵협상과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등 주변국의 외교협상에 적극 개입해왔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고착화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스토크스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딘 챙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협상에 개입해왔지만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never done very much to pressure North Korea. It has called for six-party talks. It has called for talks. It has said that North Korea should not develop nuclear weapons, but it has never really applied sanctions consistently.
챙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적이 없다며 육자회담 등 협상을 촉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관되고 끈질기게 제재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챙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도 주변국인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주변 외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리샤 김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한반도의 움직임과 북핵 외교에 중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며 이 때문에 때로는 외교의 진전을 내기 위해 중국이 나서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Having said that, Beijing tends to prefer the status quo and it tends to shelter North Korea in many ways and that could also become a stumbling block for progress.
그러나 김 연구원은 중국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편이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북한의 바람막이를 자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북핵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국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미국과의 갈등 고조와 무역 전쟁 등 현안이 많아 올해 말까지 북한 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에만 관심을 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미북 협상이 정체되고 북한이 협상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uge disruption like an ICBM test that forces a US reaction or nuclear weapons test. Then I think it's a different game and China would and other major powers would all
다만 레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서는 등 대규모 도발을 벌인다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다시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3년 새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틈탄 민간 분야 해킹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북한 해킹 조직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2017년 약 4천회에 그쳤던 게 2018년 5천여 회로 늘었고 지난해엔 무려 9,533번에 달했습니다. 3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국방정보시스템은 한국의 국방정보의 수집과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그리고 그 활용과 관련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같은 해킹 시도 급증에도 지난해 국방정보시스템을 뚫고 군사자료를 빼간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정보시스템 해킹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네트워크와 서버, PC 등 영역별로 다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해킹을 시도한 인터넷 프로토콜, IP를 추적한 결과 중국과 미국에 있는 IP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범죄를 시도하는 세력은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IP 주소를 다중 우회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때문에 실제 침해 시도 세력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단정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엔 한국군은 서버 보안 취약점을 파고든 군 내부망 해킹으로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아 상당량의 군사 자료를 유출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엔 국방망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일부가 기존 북한 해커들이 활용하던 중국 선양 지역의 IP로 식별됐고 사용된 악성 코드 또한 북한 해커들의 코드와 유사해 이듬해인 2017년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한국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 전산시설을 겨냥한 해킹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35만 건에 달한다며 최근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민간 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에 침투하려는 우회적인 해킹 수법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한국 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납품받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납품하는 업체들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던 분들이 은퇴하면 무슨 학회라든가 무슨 뭐 연합회 뭐 이런 거 많이 가입들 하시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회에서 들어가는 통로들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한국금융당국도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사이버 위협 권고안과 관련해 국내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보안 강화를 요청하는 등 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북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특이사항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5일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이 공동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북한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며 특히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대중이 경계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금융 절도와 돈 세탁, 가상화폐 절도 등 주로 금융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요 공격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네트워크를 정지시키겠다는 위협을 통한 강탈, 암호화폐 탈취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 사이버 테러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배후로 추정되는 김숙희 해킹 조직이 최근 특정 회사 직원을 사칭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라는 악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김숙희가 북한의 핵심 해킹 그룹으로 잘 알려진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아직 해커들의 소속 국가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병원이나 백신 개발 업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공격 시도가 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의료기관 같은데 랜섬웨어 같은 걸로 감염시켜서 의료기관을 마비시켜서 돈을 협박한다든가 뭐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시도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김숙희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8 국방 백서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6,8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년 전인 2013년에 3,0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미국의 사이버 전문기관 테크놀로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는 세계 2위,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 정보 평가 능력은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부 부국장은 적국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안보부는 사이버안보 문제를 위해 국가 간 부처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반스 미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부 부국장은 27일 미국 내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안보부는 적국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muscle base. It's got all the ways to do better and could do better if you combine the expertise and security understanding we have of what they are doing, what they aspire to do, what they will do.
반스 부국장은 이날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정보 국가안보 동맹이 주최한 사이버 안보 관련 포럼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통합해 적들을 이해하고 적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들은 미국을 주시하며 미국에 관해 배우면서 미국 당국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스 부국장은 개방된 사회인 미국이 폐쇄된 사회와 대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부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몰두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고 반스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반스 부국장은 특히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사령부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이버보안부는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국가안보국 전담부서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탄 호스팅 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암호화폐 탈취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직접 암호화폐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방탄 호스팅 업체인 블랙호스트가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거래했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인 애널리시스가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체 분석 결과 북한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범죄 조직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통해 2018년 5월 블랙호스트에 비트코인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가 올해 3월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인을 제재하고 이들이 사용하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공개했는데 체인 애널리시스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블랙호스트에 돈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체인 애널리시스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할 때 종종 정밀한 피싱 공격을 하는데 위장된 웹사이트, 위장된 이메일 주소, 위장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다며 이러한 활동에 블랙호스트를 활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싱은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속여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라자루스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을 속여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게 한 뒤 시스템에 침투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체인 애널리시스는 블랙호스트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겠다며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라자로스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7년 이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재무부가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로스를 비롯한 북한의 3개의 해킹 그룹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2017년과 2018년 5억 7,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출신으로 사이버 공격과 제재를 연구하고 있는 애슐리 테일러 CCSI 연구원은 2017년부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에 사이버 활동을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lot of focus on cryptocurrency exchanges because it's been such a lucrative market.
수익률이 높아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긴 반면 보안은 매우 취약했으며 따라서 북한이 비밀번호를 훔쳐 월렛, 즉 암호화폐 저장 공간에서 한 번에 많은 돈을 이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일러 연구원은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에서 일했고 지금은 민간단체 CCSI에서 UN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사이버 공격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테일러 연구원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y'll trend more towards stealing rather than developing their own for now. But if they were able to steal a good amount where they could be, you know, setting up their own.
북한이 지금은 암호화폐를 훔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충분히 많이 훔치고 나면 자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테일러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역량을 보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개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9년 4월 평양에서 국제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연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Those conferences are also trying to attract a community that wants to trade with North Korea, which is
테일러 연구원은 그런 국제 대회는 북한과 거래하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도울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 뒤에 숨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해 상품과 용역을 거래한다면 전통적인 인터넷과 전통적인 금융체계와 아무런 접촉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이행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테일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연구원은 따라서 UN이 무기 개발 관련 이중 용도 기술을 규제하듯이 암호화폐 기술도 규제하고 흐름을 감시하고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자산 동결도 실시해 신원 확인 절차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북한에서 출판된 일부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북한 희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바란 종이 위 흐릿하게 쓰여진 노동과 생활 속에서 창조된 생생한 화폭들. 1962년 평양에서 발간된 24쪽의 미술 잡지 조선미술에 담긴 글의 한 제목입니다. 수상동지의 1960년 11월 27일 교시는 천리마 시대의 우리나라 민족미술의 고취를 위한 획기적인 전변회기를 열어놓은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고 있다는 글귀로 미술 전시의 관람 논평은 시작됩니다. 미회 도서관이 소장 중인 일부 북한 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948년에서 1964년 사이 북한에서 발행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간행물을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7쪽의 당 간부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는 1959년 9월 발행된 노동당 간행물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진 의회 도서관 소장의 희귀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도서관은 북한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자료 중 일부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자료 디지털화 작업은 자료 보존은 물론 북한 자료를 찾는 각계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열람 전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계 최대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미 의회도서관은 280종 이상의 북한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중 사라진 전 세계 유일본의 희귀한 자료를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해 소장 중인 북한 자료를 색인하고 스캔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방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약 2년 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 디지털 색인 작업을 일부 완료했고 현재 추가 색인과 스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북한 자료 디지털화 작업의 초기 2년 단계가 완료되면 총 146종에 담긴 4,200점 이상의 자료가 디지털 컬렉션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오는 6월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합니다.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양이 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대 북한 전쟁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15년째 조사해온 김덕영 감독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 올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제목의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 북한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한 루마니아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1953년부터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위탁 교육을 맡은 루마니아 학교의 교사로 당시 아이들을 인솔해온 북한 출신 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북한으로 돌아간 남편은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고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은 수십 년간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하면서 이후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나라에도 북한 전쟁고아들이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냉전이 강화되던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연방은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유럽 각국의 전쟁고아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의 설치를 명령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뒷처리까지도 앞서야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 한반도엔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적게는 5천 명, 많게는 1만 명에 달하는 북한 고아들이 동유럽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전쟁고아들이 해외 입양이란 방식을 통해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했다면 북한의 전쟁고아들은 동유럽 여러 나라의 현지 위탁 교육이란 이름으로 분산 수용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김덕영 감독은 취재하면서 동유럽에 생존하고 있는 북한 전쟁 고아들의 친구와 교사 등 11명의 생존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 각국의 기록 보관소, 국립 도서관 등을 통해서 100여 장의 사진과 북한 전쟁 고아들이 북으로 돌아간 뒤 유럽으로 보낸 80여 통의 편지, 그리고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일상에 대한 옛날 기록 필름 등을 발굴했습니다. 다섯 개 유럽 나라를 취재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전쟁고아들에 대해 김일성 유일사상과 주체사상 교육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고 김덕영 감독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시작이 통상 알려져 있는 1960년대가 아니라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준비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쟁고아들이 생활했던 동유럽의 기숙사와 학교가 주체사상과 김일성 주석의 권력 강화를 실험한 실험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덕영 감독은 최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쟁고아들을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북한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교사들이 파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교사들이 또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맡았는데 상당 부분은 어쨌든 아이들의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상 교육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 치밀하게 좀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켰던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나오고 있죠.
동유럽 교사와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유럽 내 북한 전쟁고아들은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차츰 안정을 찾게 됐다고 김덕영 감독은 말했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현지 생활에 대한 적응도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1956년 북한의 전쟁고아 송환 작전이 시작됩니다. 김덕영 감독은 북한 전쟁 고아들의 갑작스러운 송환이 김일성 주석이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1956년 8월 김일성 주석의 부재를 틈타 북한 내부에서 반김일성주의자의 종파 투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선진 문화와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같은 해 10월 헝가리에서 일어난 자유화 혁명에 가담한 북한 고아들이 있다는 것도 김일성 주석의 권력 강화에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서구 문명을 몸으로 체득한 북한 전쟁고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북한에 돌아간 뒤 다시 동유럽으로 돌아가겠다며 탈북을 시도했지만 도중에 사망했다는 기록도 당시 전쟁고아들이 동유럽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있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북한에 송환된 전쟁고아들을 대부분 탄광이나 공장에 배치시키고 모두 개별적으로 분산시켜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다음 달 19일 열릴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의 본선 진출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의 어떤 그 비정상성은 사실은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좀 접근한 부분들이 조금 어필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선발적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어떤 접근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에 대한 분석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접근한 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많이 우리나라 학교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김덕연 감독은 그러면서 이 영화가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접근과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춰 한국 극장가에서 개봉됩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5월 28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창설됩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여러 조직들이 아랍연맹의 주도 아래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설립된 계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유대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돼 요르단과 레바논, 이집트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에 야세르 아라파트는 1958년 무장단체인 알파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알파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 후 1964년 5월 28일 흩어져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들이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1830년 5월 28일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합니다. 인디언 이주법은 미국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 부족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주법 그 자체는 인디언의 이주를 강제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이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이 이주를 거부하고 머물 것을 결정하면 연방조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흩어져 살던 체로키족, 축토족, 치카소족, 크리미족, 세미놀족 등 인디언 부족들 사이 지도자들끼리도 이주 정책에 대해 대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주 협약에 대한 합의에 저항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이주를 지지했던 부족 지도자들과 거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고 인디언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동쪽,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플로리다주, 엘라베마주 등에 살고 있던 많은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로 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추위와 배고픔, 질병과 싸워가며 무려 9개 주에 걸쳐 3,500km에 달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험난하고 고단했던 길을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